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이틀째 9.19 군사합의에서 설정한 해상 완충구역에 포사격을 가했습니다. 한국 군당국에 따르면 북한군은 6일 오전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 해상 완충구역으로 수십 발의 포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해상 완충구역으로의 포사격은 2018년 9월 19일 남북 간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 사항입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이날 대변인 발표에서 5일에 이어 6일 9시 15분경부터 적들이 또다시 전선 근접 일대에서 방사포와 곡사포를 사격하는 정황이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적된 전선 포병구 분대들의 즉시 강력 대응 경고 목적의 해상 실탄 포사격 단행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포사격 도발은 전날 미한군이 경기도 철원 일대에서 이틀째 다연장 로켓과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실시하는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한국 군당국은 이날 포사격 훈련에서 다연장 로켓 24발과 K9 140발 등을 발사할 것이라고 사전 공지했으며 이는 남북 군사 합의에 위배되지 않는 사격 훈련입니다. 중국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엄격히 유지하고 있다고 중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탄 커페이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성명에서 자국의 핵무력 증강에 대해 지적한 미국의 2022 중국 군사안보 보고서가 중국의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왜곡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의 보고서가 중국의 군사발전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타이완과 관련한 중국 내정에 간섭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핵탄두 보유고가 400기를 넘었으며 2035년에는 1,500기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탄 대변인은 또 미국의 기술로 추진하는 호주의 핵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미국이 핵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충돌 시 결코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안보 전략은 순전히 방어 목적을 고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핵무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6일 우크라이나의 항구적인 평화가 필요하다는 미국의 입장에 동의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협상의 결과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협상 전망과 관련해 우리는 현 시점에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렇게 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그런 전망이 실현되려면 어떻게 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특별 군사작전의 목표가 반드시 달성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설정한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야 하며 또 그럴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5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시점에서 끝날 것이라며 외교와 협상을 통해 끝나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나 우리가 목도해야 할 것은 올바르고 항구적인 평화이며 거짓 평화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박 3일 일정으로 7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합니다. 사우디 국영 SPA통신은 6일 이같이 보도하면서 시 주석이 방문 기간 사우디아와의 정상회담 외에도 중국 아랍정상회의와 아랍국가경제협력체인 걸프협력회의에도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중동지역 30여 나라 정상들과 국제기구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신은 시 주석의 이번 방문 목적이 경제관계 발전과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라고 밝혔습니다. 또 로이터통신 등은 석유 무역과 지역 안보가 시 주석의 이번 방문에서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은 사우디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양국 간 교역액은 지난해 87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사우디에서 수입하는 원유량은 중국 총 원유 구입량의 18%이며 올해에만 지난 10월 기준 7,354만 톤을 수입했습니다. 언론들은 중국이 아랍 국가와 에너지와 투자 등 다수의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10월 사우디가 중국의 전반적인 지역 외교 전략에서 우선순위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미군과 한국군의 통상적인 훈련의 고실로 이틀 연속 9.19 남북군사 합의를 위반하며 해상 완충구역을 향해 포사격을 가했습니다.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도 여전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바람직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백악관 고위관리가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무단 진입한 가운데 미군은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를 이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를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미군과 한국군의 통상적인 훈련을 구실로 이틀 연속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설정한 해상 완충구역을 향해 포사격을 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응해 새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명시하는 문구를 6년 만에 다시 넣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6일 오전 10시께부터 오후까지 북한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가해진 총 90여 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병 사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탄착 지점은 북방 한계선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 안입니다. 해상 완충구역은 9.19 남북 군사합의로 적대 행위를 금지키로 설정한 곳입니다. 한국군은 동해상 북한의 포병 사격에 대해 도발 중단에 관한 경고 통신을 몇 차례 실시했습니다. 합참은 동해 해상 완충구역 내 연이은 포병 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이날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대변인 발표를 내고 5일에 이어 6일 9시 15분쯤부터 적들이 또다시 전선 근접 일대에서 방사포와 곡사포를 사격하는 정황이 제기됐다며 총참모부는 지적된 전선 포병 구분대들의 즉시 강력 대응 경고 목적의 해상 실탄포 사격을 단행할 때 대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총참모부는 그러면서 적측은 전선 근접지대에서 도발적인 군사행동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군은 앞서 5일에도 미 한해 군사훈련을 트집잡으며 130여 발의 대응경고 목적의 해상 실탄 포사격을 동해와 서해상 완충구역에 가했습니다. 북한 총참모부가 언급한 한국 측 동향은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5일부터 다연장 로켓 등의 사격훈련을 진행한 것을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군 당국에 따르면 미 한은 6일 오전 철원 담터 진지에서 이틀째 다연장 로켓 훈련을 진행했는데 군은 훈련에 앞서 다연장 로켓 24발 등을 발사할 것이라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통상훈련에까지 일일이 군사도발로 대응하는 것은 한반도 긴장고조의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홍 실장은 북한의 이번 도발이 미한 확장 억제 강화와 함께 최근 한국이 미국과 일본과 함께 독자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유엔 무대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들에 대한 불만도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제재도 그렇고 또 인권 관련 부분에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했던 투표 행위라든가 여러 가지가 아마 이제 북한에게는 하나하나의 적대 행위로 이제 간주를 하고 거기에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이제 트집을 잡고 대응을 해주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죠.
북한 총참모부는 앞서 5일 대변인 발표에서 건건사사 계산하며 항상 견결하고 압도적인 군사행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북한군이 통상 한해 총화에 집중하며 군사도발을 자제했던 동계 기간 중임에도 미 한해 군사훈련에 대한 맞대응 차원의 군사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9월부터 미 한해 군사훈련에 대응해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 공군의 위력 시위, 동해와 서해상 포격 도발 등을 감행해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잇단 9.19 군사합의 위반 행위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북한이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미 한의 정상적 군사훈련에 계속 군사적 조치로 대응하고 있다며 문제는 북한이 남북 간 합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간 합의는 상호 존중되고 또 함께 이행돼야 하고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해서는 안 되며 성실하게 존중하고 또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연쇄 도발의 궁극적인 의도는 핵 보유국 지위 확보를 겨냥해 한반도에서의 긴장 국면을 유지하는 데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은 고조된 긴장을 유지하기 위한 도발에 명분이 필요하고 해상 완충구역에 대한 잇단 포사격은 한국을 자극해 또 다른 명분을 얻으려는 노림수라고 분석했습니다.
9.19 군사합의의 완충지대로 계속 쏘고 있는 걸 보면은 한국이 먼저 그거에 대해서 파기선언을 하기를 기다리는 듯한 책임을 돌리겠다. 그러니까 북한이 꾸준하게 명분을 갖고 움직여요. 그러니까 북한이 노리는 건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도발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죠.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도발에 대응해 내년 초 발간하는 2022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을 적으로 명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백서는 매년 발간되는데 이번에 북한이 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간다면 2016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입니다. 전학규 국방부 공보담당관 직무대리의 6일 정례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을 포함한 군사적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발간할 2022년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 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포함되도록 할 것입니다.
전 직무대리는 구체적인 표현이나 문화는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명시하되 보다 강한 어감의 주적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소셜미디어 SNS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글을 올렸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5월 초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의 잇단 도발이 미한동맹과 미한일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흐름을 끊기 위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공세이기도 하다는 측면에서 한국 내에서 북한에 대한 보다 분명한 대적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학부 교수입니다.
한미일 공조체제를 어떻게든 약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윤석열 정부의 어떤 대북 대외 정책을 약화시켜야 되는데 그 약화시키는 방법은 남북관계를 긴장을 조성하고 평화를 깨면은 남한 내부에서 남남 갈등이 격화될 거 아닙니까? 그 격화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정책, 대북 정책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를 통해 핵선제공격 태세까지 드러냈고 이번 북한 총참모부 발표에서도 한국을 적으로 표시했다며 북한이 적이라는 표현을 국방백서에 다시 넣는 게 현실에 부합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도 여전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바람직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백악관 고위관리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의 최대 교육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5일 북한 도발 방지를 위한 중국의 역할론과 관련해 중국이 영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협력 의지를 보이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뒤 중국이 평양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 매우 분명히 밝혔다고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이 북한의 이웃국가이자 핵심 교역국으로서뿐 아니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 영향력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보길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중국이 그런 바람직한 효과를 내도록 평양에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라고 커비 조정관은 비판했습니다.
And the bottom line is we haven't seen them use that influence that we know they can apply in Pyongyang for those kinds of desired effects. Quite the contrary.
지난달만 해도 북한이 더 많은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우리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하며 중국이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커비 주 장관은 말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대면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 등을 말릴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달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또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17일 만인 5일 북방 한계선 NLL 북방의 해상 완충구역에 방사포로 추정되는 130여 발의 포탄을 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무단 진입한 가운데 미군이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최근 실시한 F-16 전투기 실사격 훈련은 준비태세를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한미칠 공군은 5일 우리는 한국을 방어하고 어떤 위협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한국 공군과 함께 계속 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칠 공군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지에 무단 진입한 것이 최근 F-16 전투기가 수행한 실사격 훈련을 공개한 것에 영향을 미쳤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진행됐던 실사격 훈련은 몇 달 동안 계획돼 있었고 정기적인 대비태세 준비 일환으로 계획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7공군은 공군과 지상군이 1년에 몇 번씩 탄약고에서 실탄을 꺼내 훈련을 수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훈련은 모든 병력들에게 실탄 취급과 검사, 장전과 무장, 비행과 사격의 기회를 준다며 이는 훈련에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7공군은 이를 통해 우리는 실전처럼 훈련하고 탄약 비축의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7공군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훈련 사진을 공개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주한미 공군 제8전투비행대는 지난 1일 F-16 전투기들이 군산기지 인근 상공에서 실사격 훈련을 했다고 4일 공개했습니다. F-16은 이번 훈련에서 가상의 적을 향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군은 군사기지는 다른 군사시설과 함께 파이투나이 태세를 갖춰 통보 즉시 항공기를 신속하게 보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적과 전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35 80 전투비행중대 소속 조종사들이 제트기 전투 역량을 연마하며 신속 대응전술 조치를 펼쳤다고 설명했습니다. F-16이 실사격 훈련을 한 날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지에 무단 진입한 다음 날입니다. 지난달 30일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6대가 남해와 동해 카디지에 순차적으로 진입한 이후 이탈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5월에도 군용기 여러 대를 동원해 동해 카디지에 무단 진입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과 호주 국방장관이 양국 간 동맹과 국방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군사적 활동 등 영내 안보 환경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인도태평양 발전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맞선 영내 동맹들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5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의 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미국과 호주 간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영내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safe to say that the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is the strongest that it's ever been.
이어 우리 두 나라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자신들의 진로를 계획하고 국제규칙을 준수할 수 있는 지역을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지금 우리는 특히 러시아의 무모하고 무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강압적이고 불안정한 군사활동으로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만났다며 미국과 호주는 국제질서에 기반한 규칙을 지지하기 위해 나섰다고 강조했습니다.
We're meeting in a time of tension, especially from Russia's reckless and lawless invasion of Ukraine.
그러면서 미국과 호주는 양국 간 안보 협력 심화와 방산 분야 협력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일본과의 3자 간 협력 증대를 비롯해 미국과 호주, 일본, 인도의 4자 안보 대화, 쿼드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규칙 기반의 질서가 시험대에 오른 것을 보고 있다며 이는 인도 태평양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We said in Ukraine with the rules-based order being tested there, but we said in the Indo-Pacific.
이어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단계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은 우방들이 더 가까워져야 할 때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두 장관은 이어진 회담에서 양국 간 국방협력과 인도태평양 영내 안보 환경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팻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두 장관이 작전과 병력태세, 국방기술 협력을 포함해 양국 국방협력을 심화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측은 영내 안보 환경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특히 중국의 불안정한 군사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결의에 주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장관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공유된 비전을 지원하기 위해 영내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 관리 두 명과 기관 한 곳 등에 대한 인권 제재를 1년 연장했습니다. 전 세계 인권 침해와 확대를 규탄하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조치라고 EU는 설명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 관리를 비롯한 인권 유린 가담자와 기관에 부과한 제재를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의 주요 정책결정기구인 EU 이사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 세계의 심각한 인권 유린과 확대에 책임 있는 개인과 기관에 대한 EU 국제 인권 제재 체제를 2023년 12월 8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 17명과 기관 5곳 등 기존의 모든 대상자들에 대한 제재가 1년 더 유지됩니다. 북한의 경우 정경택 국가보위상과 니영계 사회안전상 등 개인 2명과 중앙검찰소가 대상입니다. 제재 대상은 EU 내 입국이 금지되고 영내 자산이 동결되며 EU 회원국 개인이나 기관이 제재 대상에게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EU 이사회는 이번 결정은 전 세계 인권 침해와 학대를 규탄하고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EU의 의지를 확인하고 인권이 보편적이고 불가분하며 상호 의존적이고 연관돼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U는 2020년 12월 국제인권제재 체제를 채택하고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북한과 중국, 리비아, 러시아, 에리트리아, 남수단의 개인과 단체 등을 처음으로 제재한 바 있습니다. 당시 EU는 북한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이 각각 북한의 억압적 보안과 치안정책을 수행하는 대표적 기관이라며 해당 기관 수장인 정경택과 니영길은 고문과 반인륜적 처우와 처벌, 비사법적 처형과 살인, 강제 실종 등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앙검찰소는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재판에서 정치적 위법 행위자들에 대한 기소와 처벌을 담당하며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과 긴밀히 공조해 북한 정권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이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의 소리 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한국어 방송은 2022년으로 출범 80주년을 맞았습니다. 미국의 소리는 한민족이 일제치하에서 신음할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방송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워싱턴에서 전하는 미국의 소리 방송의 지난 발자취와 그 역량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코리안 서비스 presents The 80th Anniversary Special.
역사의 증언대 미국의 소리 80년 제1부 태평양 너머에서 들려온 생명의 소리
합중국에서 나아가는 조선 자유정은 내 조선 동포에게 미국의 소리를 방송합니다.
세계 뉴스를 보도하겠습니다. 한번 폭격 시에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비행기를 집합지 않은 최대 다수의 항공기는 9시간 동안이나 동경 공업 중심 구역을 폭격하였습니다.
일본의 가혹한 한반도 식민 통치가 극에 달했던 1940년대 태평양 너머에서 들려오는 미국의 소리 방송은 충격이자 생명의 소리였다.
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전하는 내용은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선전만 들어오던 한민족에게는 환희의 소식이었다. BOA는 미국군이 일본에 대해 항복만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경고한 내용도 전했다.
연합국의 군정당국은 무조건 항복 이외에 다른 방도는 오직 일본 본도의 전멸뿐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이승만 박사도 이 방송을 통해 일본의 패망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외적이 양양자득하야 온 세상이 다 저의 것으로 알지만은 얼마 아니해서 벼락불이 쏟아질 것이니 이왕 히로히도 멸망이 멀지 아니한 것을 세상이 다 아는 것입니다.
VOA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운영하는 중경방송을 인용해 중국과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군이 격퇴되는 소식도 전해주었다.
중경보도에 의하면 중국 방어군이 중앙중국 내 서편을 향하여서 돌진하던 일본군의 여러 부대를 격퇴시켰다고 합니다.
암울하던 시기에 조선 땅, 일반 국민의 라디오 보유가 쉽지 않던 때 이 같은 방송 내용은 당시 일본이 관장하던 경성방송국 JODK의 조선인 엔지니어들에 의해 비밀리에 정치됐다. 그리고 독립운동 세력과 가족, 친지들에게 은밀히 전파되기 시작했다.
비밀 정치인은 일제에 발각되고 경찰은 그것이 독립운동과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를 캐기 위해 수사를 확대했다.
자신도 당시 미국의 소리를 들었다는 방송사학자 유병은의 증언이다.
그런 방송을 들으면요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가슴이 막 떨립니다. 또 그런 내용을 듣고 집에 가서 이불 속에서 자기 부인, 친아버지 이런 분한테 그런 얘기를 끝까지 감출 수가 없어요. 한국 민족은 가만히 참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말이 집에 가서.
이로써 약 300명이 체포되고 6명이 고문과 옥살이로 숨졌다. 한국 방송 사상 유례가 없는 단파방송 밀청 사건이었다.
사람들의 요청으로 단파 라디오를 조립해주다가 체포된 전자기술자 조종국 씨는 혹독한 고통을 견딜 수 없어 제발 죽기만을 바랐다고 생전에 비호에게 증언했다.
나중엔 죽고 싶더군요. 어떻게 고문을 당하는지 그냥 뭐 물을 그냥 물 고문이지 지금 말하자면. 그걸 뭐 아니 하루에 한 번씩 꼭 불러다가 물 고문을 했어.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공사 광장에는 1991년에 물망비가 세워지고 매년 사실을 전하는 데 목숨을 걸었던 방송 선배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연합군의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 한민족이 일제의 압제에서 풀려나게 된 기쁜 소식을 미국의 소리는 감격하며 전했다.
일본은 굴하였다. 승리는 우리에게 왔다. 그것을 위하여 주동사들을 생각한다. 그들의 피가 영원히 살아있다. 평화는 또다시 한 번 이 세계에 왔다. 여러분, 지금 일본이 항복한 이때에 있어서 조선 동포 여러분은 아무쪼록 조직적으로 우리나라를 광복하도록 하십시다.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했다던 황성수는 당시의 느낌을 이렇게 회고했다.
꿈에나 그리던 독립이 되었구나.
언제 한국이 그 일본의 무지무지한 세력에서 벗어나는 건 꿈도 못 꿨는데 우리가 참 감격을 가진 거죠.
그러나 일제의 패망이 한반도의 장밋빛 미래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었다. BOA 초대 편집주임을 맡았던 황성수는 파리에 입성하는 연합군 행진을 눈물을 흘리며 지켜봤다고 고백했다.
듀골 장군이 파리 입성을 할 때 뉴스를 다른 사람보다 저는 이제 전시용으로 있은 게 바로 그 순간에 봤는데 찢어진 불란서기를 달고 뒤에 영국군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굉장한 최신 무예를 갖춘 미국군이 왔지만은 불란서기를 든 불란서 군대가 파리 개선 먼저 들어가니까 불란서 사람의 주인이 되었다. 근데 이제 해방은 일본에서 되지만은 한국 군대가 먼저 서울로 들어가야 우리 한국이 될 터인데 외국 세력이 들어가서 이걸 나눠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생각에 해방된 즐거움도 있었지만은 눈물이 나서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마음으로 아니라 진짜로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제가 울었죠. 그러니까 해방을 기뻐하면서도 분단국에 대한 아쉬움이 있은 거죠.
웰컴 투 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인 코리안.
디렉트 프롬 워싱턴 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VOA.
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소리는 2022년 현재 일주일에 1800시간 이상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웹과 모바일 등으로 세계 3억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거대한 미디어 조직이다. 미국 정부기구의 하나인 USAGM 소속 BOA가 방송하는 언어의 수는 48개에 달한다.
VOA Afrique, Le Monde Aujourd'hui. À Washington.
Manera kanaka muriye Zimbabwe, ino studio 7.
2차 대전이 한창 치열하던 시기에 나치 독일과 이탈리아는 라디오 방송을 이용한 정치 선전도 강화했다. 이에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1942년 전쟁 소식을 전 세계에 사실대로 알린다는 목적으로 라디오 방송 BOA를 출범하고 독일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등의 언어로 전파를 쏘기 시작했다.
1942년 2월 24일 뉴욕시 매디슨 애비뉴 270번지의 정부 시설에서 처음 마이크를 잡은 독일어 아나운서는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우리는 오직 진실만을 전하겠다고 선언했다.
Ihr spricht die Stimme Amerikas.
불과 79일 전 일본의 진주만 기습에 쓰라린 경험을 한 미국은 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방송도 결정했다. 이에 따라 1942년 8월 29일 한국어 방송이 출범했다.
북미 합중국에서 나아가는 조선 자유정은 내 조선 동포에게 미국의 소리를 이하 시간에 방송합니다. 즉 매일 오전 7시 5분부터 30분까지는
뉴욕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은 샌프란시스코로 보내져 아시아로 송출됐다. BOA 80년 역사상 한국어 방송은 가장 오랜 역사를 간직한 언어의 하나가 됐다.
그때의 한국어로 방송한 아나운서는 유경상 박사, 또 한국에서 지역사회 개발 지도 사업을 하고 있는 이진목 씨, 전 국회의원 황성수 씨, 대구 신명여자고등학교 교장으로 있는 김태목 박사 이런 분이었고 그때부터 우리가 듣기에 좀 이상한 어조로 미국으로부터 나아가는 미국의 소래는 이렇게 말하더니가 신두식 씨라고 지금 저 소해
한국어 가득한. 팀 내에서 일본어 방송도 함께했다. 일본계 방송인이 준비한 내용은 한국인의 편집을 거쳐야 방송될 수 있었다.
아메리카군과 오키나와 세간이 조리쿠 작전을 강구하시되
일본어 방송은 2차 대전 종전과 더불어 중단됐고 한국 전쟁 직후 재개됐다. 11년 만에 다시 문을 닫았다.
태평양 전쟁의 영향을 받고 있는 필리핀, 인도네시아어 등 다른 아시아 방송도 추가됐다.
Mga kababayan namin sa Pilipinas, narito ang mga pinakabagong balita sa sanglibutan. Ito'y si Pablo.
이로써 이해 연말까지 BOA 방송 언어 수는 모두 25개로 늘어났다.
전쟁통 BOA는 전시정보국 Office of War Information 소속이었다가 전쟁 후에는 국무부로 이관됐다. 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리자 한국어 방송은 세계 뉴스와 해설 등 시사물과 함께 다양한 교양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미국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협력한 것은 일찍이 전쟁 결과로 한 것보다도 훨씬
한반도의 방송 문화가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있던 시절 BOA가 전하는 미국의 역사, 인물, 종교, 생활 양식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내용은 청취자들에게 미국을 유토피아로 미 국민을 최고의 민주시민으로 믿게 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미디어 학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1950년 서울의 한 일간지 조사에서는 한국의 라디오가 약 20만 대, 그중 90%가 미국의 소리를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시간 BOA를 듣는 청취자는 주로 정부, 관리, 대학생 등이었다. 청취자가 대부분이 엘리트층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 그 영향은 적지 않은 것이었다.
해방은 됐지만 여전히 가난하고 불안하던 시기에 미국의 소리는 또 한 번 한민족에게 환희의 소식을 전했다. 1950년 4월 19일 세계적인 권위의 보스톤 마라톤 대회에서 한국 선수가 기적적인 우승을 한 사건을 현장에서 중계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태극기를 달고 대회에 출전한 함기용, 송기륜, 최윤칠은 1, 2, 3위를 싹쓸이했다. 당시 중계를 했던 박경호는 이렇게 회고했다.
또 우리 한국 선수가 1등을 하리라고 그저 기대도 했고 그래서 그 점은 준비를 해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아 뜻밖의 1등, 2등, 3등이 전부 한국이란 말씀이에요. 아 말도 별로 준비하지 못하고 또 그 스포츠 방송이라는 일생에 대한 저 해본 경험이 없는데 아 뜻밖의 2, 3등이 들어오니까 말은 별로 못하고 대한민국, 대한민국 하기만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은 발칵 뒤집혔다. 거리에는 경축 아치가 세워지고 환영대회가 열렸으며 이승만 대통령은 이들 세 사람을 붙들고 외교관 200명보다 더 큰 애국을 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불과 두 달 후 한반도가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가 될 줄 누가 알았으랴.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이 38선을 넘어 남한을 공격했다. 당시 황재경은 워싱턴에서 눈물을 흘리며 남침 소식을 고국에 전했다며 아픈 기억을 떠올렸다.
북한 공산군이 38선 전역에 걸쳐 여러 군데 지점에서 대거 남한 후에 침략 공격을 개시했다는 것을 대구 부산만 남겨놓고 유엔군이 방위 태세만 추월 때는 제가 울면서 방송을 기억이 납니다.
대구와 부산 지역을 제외한 한반도 전역이 공산군 수중에 떨어지자 국내에서 방송을 통해 객관적인 전쟁 소식을 듣는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남침 불과 이틀 후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 공군과 해군에 한국을 지원하라는 긴급 명령을 발표했다. VOA 한국어는 긴급 뉴스로 이를 방송했다.
This is the voice of America. To listeners in the Far East, we present the following important announcement.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as ordered American air and sea forces to give all support to the Republic of Korea.
여기는 미국의 소리 방송국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오늘 다음과 같은 중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군은 북한으로부터 들어온 침입군에게 공격을 받았다. 미국 대통령인 나는 미국의 공군과 해군에게 즉시 출동해서 한 남한군을 원조하기를 명령하는 바다.
뒤를 이어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유엔군이 참전해 공산군을 물리치기 시작했다. 도쿄의 사령부에서 전쟁을 지휘하던 맥아더 장군은 퇴치 작전과 함께 산하에 한국어 방송을 개설하고 전쟁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다. 더 보이스 오브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커맨드, 즉 유엔군 총사령부 방송이었다.
한국전의 작전 통제권을 가진 더글러스 맥아더 사령관은 1950년 7월부터 한국의 KBS에도 워싱턴에서 방송되는 VOA를 중계하도록 조치했다. 이 조치로 VOA 방송의 10분짜리 국제뉴스는 1973년까지 20여 년 동안 아침과 저녁 한국 내 방송국들을 통해 중계됐다. KBS의 다른 주파수에서는 저녁 방송 30분을 모두 중계하기도 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매일 아침 이 방송을 통해서 세계 각지의 뉴스와 현지 보도를
처음 KBS에서 시작된 중계는 기독교 방송, MBC, 동양 방송 등으로 확대됨으로써 남한의 라디오 보유자는 거의 모두가 VOA 청취자가 됐다. 이로써 전쟁 중에는 공산군에게 점령당한 지역에서 몰래 듣는 BOA와 BUNC가 한국민들의 유일한 소식통이었고 길잡이였다. 오랫동안 한국어 방송에서 일하고 최초의 한국인 책임자인 한인섭 국장도 젊은 시절 BOA의 전쟁 소식을 숨어서 들었다.
도남동 지하실 대청마루에서 레디오를 아버지와 같이 인천 상륙작전 그거를 들었고요. 15살 때 들었습니다. 와. 그때 이제 미국의 소리라는 거를 잘 몰랐지만
네네.
어떤 호기심, 뭐 일종의 동경심 이런 네. 거가 생겼고요.
전 KBS 평양방송 아나운서로 일하던 중 전쟁을 당한 강창선도 북한에서도 몰래 미국의 소리를 들었다.
저는 그 당시에 북한에 있었습니다. 이북 동포들도 역시 이 미국의 소리를 지하실에서 또는 이불을 쓰고 몰래 듣던 기억이 선스럽습니다만은 이때 미국의 소리만은 사실 그대로를 거짓 없이 방송한다. 믿을 수 있는 방송이다. 신빙할 수 있는 방송이다. 이것이 아마 전 세계에 인식된 미국의 소리의 한 위력이라고 생각되는데.
KBS 아나운서 출신으로 1947년 미국에 왔다 VOA에 스카웃된 한국어 방송의 홍일점 호기수 아나운서는 한국 전쟁이 치열하던 때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부인 엘리노 루스벨트 여사를 인터뷰하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한국 여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다.
한국 여자들이 흘린 눈물이 저도 거는 몇백 개가 되는데 그 슬픔을 어떻게 다 갚을는지 모르겠다고 서로 위로하고 나도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원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랬더니 염려 말라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도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호기수 여사는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도 인터뷰했다. 2022년으로 96세를 맞은 호 여사는 뉴욕의 월드오프 아스토리아 호텔로 찾아가 맥아더 장군을 인터뷰한 내용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한국을 도와서 그렇게 일을 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했더니 내 볼에다 나를 끼얹고선 키스를 해요. 그게 사람들이 있다가 아, 맥아더 장군이 키스하냐 동양 여자는 당신하고 장계석 씨 부인하고 둘뜻이 없다고 농담을 다 하고 그랬어요. 맥아더 장군이 나보고서는 이런 시기에 그렇게 위험한 데서 용감있게 이래서 고맙다고 그래요.
호기수 여사는 자신이 미국의 소리 아나운서라는 것 때문에 서울에 있던 가족이 인민군에 의해 서대문 형무소로 끌려갔고 어머니는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다며 가슴 아파했다.
호기수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모두 납치당해가지고 서대문 경찰서에서 돌아가셨어요. 아니 그때 생각하면 지긋지긋해요.
약 3개월 후 서울에는 다시 태극기가 올라갔다. 황재경은 인천 상륙 작전 때보다 더 신나는 방송을 한 적이 없었다며 당시의 감격을 잊지 못했다.
맥아더 장군의 지휘로 한국 해병대와 함께 방금 인천에 상륙했다고 방송할 때만큼 참 신바람 난 방송은 내 생전에 전무후무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날이 제게는 일생에 가장 신바람이 날 방송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BOA 한국어 방송은 북한 공군의 미극이 조종사 망명이라는 세계적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1953년 9월 21일 북한 공군의 노금석 대위가 당시로서는 세계 최신의 제트 전투기인 미그 15기를 몰고 휴전선을 넘어 김포공항으로 망명했다.
소련제 미코얀 미그 15는 한국 전쟁 중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공산 진영의 주력 전투기로 전쟁 중 압록강 상공에서 자주 미국 폭격기들을 위협했고 미국의 F-86 세이버 전투기들과 공중전을 벌였다.
미국은 미그 15기의 기밀을 제공하는 자에게 당시로서는 거액인 1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어놓고 있었다. 미국의 리차드 닉슨 당시 부통령까지도 녹음석을 만나 그의 용기를 치하했을 만큼 그의 망명은 미국으로서는 너무나 뜻밖의 행운이었다.
미국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 녹음석 씨는 2022년 9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진짜 뉴스를 전하는 미국의 소리 방송을 열심히 들었다고 말했다.
미국의 소리는
진짜 정말이니까 한국이 통일을 하던데 기다리겠죠. 그러자면 통일 전에 미국의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소리가 진짜 정말.
90세의 고령임에도 아직까지 당시 들었던 미국의 소리 시그널 음악을 기억하고 있을 만큼 그는 열렬한 VOA 애청자였다.
노금석 씨는 미국에 정착한 다음 한때는 미국의 소리에서 방송을 하기도 했다. 노 씨는 자유의 일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신문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등 명소를 둘러보며 느낌발을 들려주었다.
자기 일기가 내가 뭘 했느냐. 미국 신문사를 가서 국회에서 내 감사함이 어떤가 하고 또 미국에서 어디가 여기저기 국회하고 그것을 거기다 녹음해서 방송에 보냈다.
지금까지 역사의 증언대 미국의 소리 80년 제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제2부 시대를 초월한 진실보도의 추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8도에서 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 낮 최고 기온 3도 예상됩니다. 남포는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4도. 양덕 아침 영하 12도, 낮 2도. 신의주 아침 영하 11도, 낮 1도. 구성 아침 영하 13도, 낮 1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맑겠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7도, 낮 최고 기온 영하 3도. 강계 아침 영하 16도, 낮 영하 2도. 희천 아침 영하 13도, 낮 0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맑겠지만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기온 영하 3도, 낮 7도. 개성 아침 영하 4도, 낮 7도. 사리원 아침 영하 6도, 낮 5도. 신계 아침 영하 6도, 낮 5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영하 2도, 낮 9도. 장전 아침 영하 1도, 낮 9도. 평강 아침 영하 9도, 낮 4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영하 8도, 낮 8도. 장진 아침 영하 19도, 낮 영하 5도. 청진 아침 영하 5도, 낮 5도. 김책 아침 영하 6도, 낮 7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영하 19도, 낮 영하 4도. 김영권 아침 영하 18도, 낮 영하 4도. 삼지연 아침 영하 18도, 낮 영하 8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고 동해 북부 먼바다는 1에서 4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맑겠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 먼바다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12월 7일 수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UN에 따르면 2017년 중국 신장 지역에서 종교나 신앙, 결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유엔 보고서는 피해자들과 그들 가족의 증언을 포함한 수많은 공개된 정보에 의해 사실로 입증됐습니다.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실은 자체 조사를 실시해 8월 말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위구르인과 다수의 이슬람교도에 대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구금이 행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인권 침해가 인도주의에 반하는 국제적인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신장 지역에는 무슬림 집단으로는 후이족과 카자흐족, 키르기스족, 몽골족, 타지크족 등이 있습니다. 10월 26일 유엔에서 별도의 회의가 열려 중국 신장의 소수민족의 인권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중국 신장에 관한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실 보고서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으로 중국의 인권 침해 실태를 소름 끼치게 자세히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Forced confessions and stringent sentences for baseless charges, discriminatory
토마스 그린필드 미국 대사는 중국 신장 지역에서 근거 없는 혐의에 대한 강요된 자백과 엄격한 형량과 인종, 종교, 문화적 차이에 기초한 차별적인 구금, 그리고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벌이 가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 같은 내용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중국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질렀으며 그들의 행동은 의심할 여지 없이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앞에 놓인 질문은 우리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shine a light on the PRC's genocide and crimes against humanity.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은 위구르족과 신장 지역의 소수 종교와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의 대량 학살과 반인륜적인 범죄를 계속 조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이 유엔 고등판무관의 권고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는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민족과 계속 함께할 것이며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0월 31일 유엔 총회에서 50개국이 중국의 인권 상황, 특히 신장에서의 위구르족과 이슬람 소수민족에 대한 계속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 성명에 서명했습니다. 또 성명은 중국에서 자의적으로 구금된 사람들을 즉각 석방할 것과 실종자들의 행방을 밝힐 것으로 촉구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민을 학대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북한이 이틀째 9.19 군사합의에서 설정한 해상 완충구역에 포사격을 가했습니다. 한국 군당국에 따르면 북한군은 6일 오전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 해상 완충구역으로 수십 발의 포경사격을 실시했습니다. 해상 완충구역으로의 포사격은 2018년 9월 19일 남북 간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 사항입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이날 대변인 발표에서 5일에 이어 6일 9시 15분경부터 적들이 또다시 전선 근접 일대에서 방사포와 곡사포를 사격하는 정황이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적된 전선 포병구 분대들의 즉시 강력 대응 경고 목적의 해상 실탄 포사격 단행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포사격 도발은 전날 미한군이 경기도 철원 일대에서 이틀째 다연장 로켓과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한국 군당국은 이날 포사격 훈련에서 다연장 로켓 24발과 K9 140발 등을 발사할 것이라고 사전 공지했으며 이는 남북 군사 합의에 위배되지 않는 사격 훈련입니다. 중국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엄격히 유지하고 있다고 중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탄 커페이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성명에서 자국의 핵무력 증강에 대해 지적한 미국의 2022 중국 군사안보 보고서가 중국의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왜곡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의 보고서가 중국의 군사발전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타이완과 관련한 중국 내정에 간섭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핵탄두 보유고가 400기를 넘었으며 2035년에는 1,500기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탄 대변인은 또 미국의 기술로 추진하는 호주의 핵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미국이 핵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충돌 시 결코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안보 전략은 순전히 방어 목적을 고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핵무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6일 우크라이나의 항구적인 평화가 필요하다는 미국의 입장에 동의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협상의 결과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협상 전망과 관련해 우리는 현 시점에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렇게 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그런 전망이 실현되려면 어떻게 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특별 군사작전의 목표가 반드시 달성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설정한 목표를 반드시 이뤄야 하며 또 그럴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5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시점에서 끝날 것이라며 외교와 협상을 통해 끝나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도해야 할 것은 올바르고 항구적인 평화이며 거짓 평화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박 3일 일정으로 7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합니다. 사우디 국영 SPA통신은 6일 이같이 보도하면서 시 주석이 방문 기간 사우디와 정상회담 외에도 중국 아랍정상회의와 아랍국가 경제협력체인 걸프협력회의에도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중동지역 30여 나라 정상들과 국제기구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신은 시 주석의 이번 방문 목적이 경제관계 발전과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라고 밝혔습니다. 또 로이터통신 등은 석유무역과 지역안보가 시 주석의 이번 방문에서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은 사우디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양국 간 교역액은 지난해 87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사우디에서 수입하는 원유량은 중국 총 원유 구입량의 18%이며 올해에만 지난 10월 기준 7,354만 톤을 수입했습니다. 언론들은 중국이 아랍 국가와 에너지와 투자 등 다수의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10월 사우디가 중국의 전반적인 지역 외교 전략에서 우선순위라고 밝힌 적 있습니다. 러시아가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쿠릴 열도에 해안 방어미사일을 배치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일본과 러시아 캄차카반도 사이 쿠릴 열도에 5일 이동식 해안 방어미사일 체계를 배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최대 사거리 500km의 바스티온 순항미사일 체계가 쿠릴 열도 파라마시르 섬에 배치됐다며 인접한 해역과 해협 지역을 통제하기 위해 24시간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5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